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또 뭐가 있죠? 촉각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감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오감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먹는 것이 또 좋아야 되고 또 듣는 것이 귀에 듣게 좋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오감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오감 중에서 한 가지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내가 보지 못하거나 만일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또 불편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오감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감각으로 읽으십니까? 네, 그냥 보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이 이 아이들을 가리킬 때 어떻게 교육합니까? 학생들에게 꿀을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그 꿀을 맛보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달하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교육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오감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은요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 계속해서 이 지리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한 두 학기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는데 왜 신학생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갔다 와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예. 3D 입체 화면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직접 가보니까요.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 가버나움이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던 곳을 가보니까요. 다윗의 그 숨결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상상해보고 느껴보고 맛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번 그러면 오감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있는 그 감각을 다 한번 세워보시면서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수일 후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러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1장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꾸짖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단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기만 해도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거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장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이셨는데 거기에 빼곡하게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부흥 집회인가 어떤 어르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분은 말을 진짜 천천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진짜 천천히 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설교하면 설교 원고를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권세 있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오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우리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만남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그 설레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 인사를 하는데 여기 빼곡하게 이렇게 찬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나오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참 저에게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은 믿음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보이세요? 네. 우리는 대충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별로 안 좋아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믿음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릴 적부터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고요. 그리고 모든 설교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저는 경청하면서 들었어요. 제가 유년 주일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저는 주일 오후까지 그렇게 교회에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 토요일 날 새벽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새벽에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애들이 나와서 한 1, 2분 버티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한마디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씀을 빼놓지 않고 듣는다는 것은 사실 보통 아이들에게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임한 교회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끝나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 목사야, 너무 부담이 돼서 설교를 못하겠다.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부목사는 맨 뒤에 가서 성도들을 살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은혜가 앞자리에서 드리는 것과 뒤에서 드리는 것과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에게는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봉사 잘하는 것, 그런 것으로 우리는 믿음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일 하루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과 주일 사이 그 6일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신다고 한다면 그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판단하실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참 저 자신부터 회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애들의 신앙 교육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누가 잘 가르쳐주고 누가 못 가르쳐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6일 동안 애들이 바라보고 애들이 지켜보는 그 분은 바로 부모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아이가 어린데 이게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저한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엄마하고 아빠를 그려서 줬는데 근데 엄마는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무표정한 얼굴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희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얘, 왜 이렇게 아빠를 그렸니? 그랬더니 아빠는 뭔가 준비하면서 맨날 컴퓨터 앞에서 인상을 찌그리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은 그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책임이다라는 말이 참 저 자신에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이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도 더 잘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아무 효력이 없다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have,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어떤 우울한 감정이 들어올 때 그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테이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남편이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래도 남편이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다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남편 구두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남편 구두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하도 나오지 않아서 남편 구두만 가지고 먼저 나왔습니다. 나중에 남편 몸뚱이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웃음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웃다가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도 웃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남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남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오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한생명 초청 장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면요 사실 많이 안 나오세요, 그렇죠? 예,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몇 명일까요? 네 명이겠죠? 그렇죠? 네 명의 친구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네 명의 친구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네 명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명의 친구가 있으세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친구가 많으면요 감기도 잘 안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이민사회 신문을 보다가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떤 상담기관에서 통계를 내었는데 15년 동안 이민사회 속에서 상담하는 그 가장 1순위 그 제목이 뭔가, 상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외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예배만 끝나면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도 외롭습니다. 모두가 다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 이런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네가 그런 친구가 되라.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책 앞장에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슬림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무슬림에게 먼저 다가가 주세요. 무슬림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하, 나도 무슬림 친구를 한번 사귀어봐야 되겠다, 한번 용기를 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은, 아니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지하고 무력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내 흔적을 수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흔적밖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중풍병자의 바람도 무엇인가? 이 중풍병자도 자기의 육신이 치료받는 것, 자기가 걷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1순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제목이 뭘까요? 저의 가장 큰 제목이 뭘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사역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1순위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잘 살기 위해서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갖고 행동하다 보니까 욕심이 욕심을 부릅니다. 또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몸부림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사함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집약한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죄사함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생겨납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시집가기 전에는 너무 예쁜 딸이에요. 저도 저희 딸하고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시집을 가면요, 어떻게 되냐? 어떤 어르신이 얘기를 하시는데, 시집을 가면 남의 식구가 되니까 딸을 흔히 강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2인조 강도가 되고 아이를 낳으면 떼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떤가? 아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며느리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면 삶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삶의 무게의 중심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면 내가 그 전에 보았던 그 삶의 무게의 중심을 옮겨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 자유가 느껴진 사람은 이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떻게 옮겨져야 되겠습니까? 달라도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